어두운 동굴을 따라 한참 들어가니 탁 트인 공간이 나옵니다. 모닥불이 춤추고 있고 원시인들은 군데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사냥해서 커다란 들소를 잡았습니다. 모처럼 포식을 한 뒤 기분 좋은 나른함 속에서 한 젊은이가 들소의 뼛조각으로 동굴 벽을 극적여대고 있었죠. 젊은이의 머릿속에는 들소와 벌였던 격렬했던 싸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커다란 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그 순간 그의 눈에 뭔가가 들어옵니다. 동굴 벽에 나타난 들소의 형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린 들소 그림을 보면서 들소의 다리와 꼬리도 마저 그려넣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인류 최초의 예술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승기의 처음처럼 그때처럼 이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아, 5월의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예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에게 왜 예술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인간과 예술 그 첫 시간인 만큼 오늘은 예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낮은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고 시를 쓸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손석춘 교수님이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북토카톡이라는 책을 내신 책방 옆집 여자이자 작가이시자 개그우먼이신 남정미 씨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챙겨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왜 웃어요?
되게 거창하네요. 아니, 그냥 책방 옆집 여자라고 불러주십시오. 예예.
아, 손석춘 교수님을 언론인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텔레비전 뭐 TV 토론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셔서.
네.
예.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대학에서 철학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문 기자 출신이십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컬럼니스트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아름다운 집이라는 소설도 여러 권 또 내신 작가이시기도 하고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학자이시자 현재는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서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 교수님.
네.
이게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하니까
네.
제일 궁금한 게 학생들하고 소통 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직접적이죠?
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안 오셔가지고. 네.
노력을 하는데 네. 그 잘하고 있는지는 자신이 없네요.
네. 정선의 말씀.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밖에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몇 마디 나눴잖아요. 딱 되게 정말로 우리가 바래왔던 어떤 지금 한 27분 정도는 우리가 바래왔었던 교수상이구나.
그렇죠.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대화 나눠보니까.
맞아요. 네,
얼핏 보면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뜯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EBS하고도 인연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아, 네. 그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라디오 진행을 했었고요.
10년에서
10년 전이네요. 바로 이 자리에서도 했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EBS 텔레비전의 똘레랑스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었는데요. 거기 1년 반 이렇게 앵커 뭐라 걸 네. 했었고요.
네. 예.
그렇구나.
아무튼 오늘은 이제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저희가 이제 작가 선생님으로 모신 건데요. 예술에 관한 이야기,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술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예술은 저랑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약간 좀 고급이라는 게 붙어 다니고 예술을 알면 아, 이 사람은 왠지 좀 나은 사람 같아 나보다 이래서 예술이라는 말을 좀 하면 제가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저랑은 거리가 있는. 예술이 그게 어떠한 범위건 간에 네. 음악이건 미술이건 어떠한 뭐 그 아티스트들이 하는 어떤 행위건 간에 저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다가가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는데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놓거나 혹은 교육받은 알게 모르게 네. 한정지어놓은 이미지가 진짜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저도 예술이라고 하면은 좀 있는 분들이
네네네네네.
즐기는 수준 높은 교양이나 문화
맞아요.
뭐 약간 그런 정도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일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렇게 뭐 미술관 가서 네. 뭐 정말 대가들의 작품 보고
막 이러면서 얘기 들으면서
막 남자분들은 턱시도 입고 막 여자분들 드레시한 그런 의상 입고 클래식 공연 가서 즐기고
맞아요.
어려운 시집 정도는 읽어주고 네.
그렇게 또 모이는 사교계 모임들이 또 되게 고위층이 모이는 그런 것인 것 같고
근데 진짜 그런 게 정말 예술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님은 그런 예술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미술관 뭐 이렇게 거의 가지 않고요.
네.
뭐 예, 보시면 이미 알겠지만 잘 차려 있거나 이런 쪽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클래식은 자주 들어요. 이제 네. 제가 글 쓸 때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글을 써요.
네.
그러니까 글이 잘 써지겠어요. 잘 그러니까 엉망이고 그런데요. 아무튼
아니, 그리고 시집 첫 시간부터 뭐 네,
고백
시집 자주 읽고요.
네.
뭐 근데 아주 어려운 시보다는 저는 쉽게 쓰면서도 이렇게 울림이 있는 시 뭐
네.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손석충 교수님을 TV에서 보신 분들은 아 선생님의 어떤 느낌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하얗게 턱수염 기르셨잖아요.
예.
그리고
아, 굉장히 근사하죠.
헤어 컬러도 예. 이 약간 회색빛이고
은빛 은발.
예. 그래서 어울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술을 우리가 이미지로만 받아들였을 때 예술가 같으세요.
맞아.
네, 원래 그 내면이 공허한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치장하게 돼요.
네.
아, 그러면 선생님,
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으로 이미 우리가 한정지어놓은 예술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있었는데,
네.
진짜 예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잠재적인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일상생활을 이렇게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뭐 이를테면 이제 두 분 다 연애 해보셨죠?
네.
그 연애로 가슴이 이제 핏빛 노을처럼 이렇게 물들어갈 때 시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편지 쓰시고.
근데 진짜 옛날에 라디오 심야 방송, 음악 방송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군인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요. 그러면은 그 새벽에
네.
고쳐 서면서 그 칠흑 같은 밤에 별만 반짝반짝 있는데 다 시인이에요. 사연을
맞아,
보면 막 눈물이 나.
다 랭보고 막 이런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네.
떠오르는 그게 그림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럴 때는 화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데이트 약속을 해서 네. 찾아갈 때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온다든가
네네네네.
뭐 이럴 때 이제 음악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오.
보면 사람은 그 다른 그 동물들과 달리
네.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죽음을 의식하는
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이런 갈망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술이 뭐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고
아니네요.
특별한 재능이나 끼가 있는 그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우리 삶의 표현?
네.
뭐 그렇게
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남정민 씨는 언제 그러면은 이렇다면 예술이 이렇다면
예,
언제 나 예술가 같았다.
전 차였을 때. 엄청난 차였을 때. 저는 그때는 선동가이자 정치가이자 비평가이자 비판가이자
예.
욕쟁이 할머니이자 작사가이자.
아 그래. 이별했을 때.
예, 그때가 제일 굉장히 감정이 제일 북받쳐 올라있고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어 하고 막 이러는데.
맞아. 비슷해요.
예, 그 여학생들은 약간 좀 헤어지거나 차였거나 이럴 때 모든 이별의 그 가사들이 다 내 말만 같고. 예. 아, 그럼 저도 예술가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선생님, 우리가 이제 그 예술을 너무 거창하게 예. 그동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손석춘배 제1회 예술가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정말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예술에 대한 갈망이나 예술가적 자질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현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우리 인류의 선조 네. 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러면은 인류 최초의 예술가와 최초의 예술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탄생을 한 거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뭐 최초의 예술이라고 하는 동굴 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사실 이건 최초의 예술이 아니죠.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예술일 뿐인데요. 네. 아무튼 그거 역시 그 뭐 동굴 속에서 발견이 되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뭐 그 원시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 떠오르세요? 굉장히 미개한 이런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도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을 그 남기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 뭐 문명화 지금 시점에서 그 아주 오래된 원시 시대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미개한 인간으로 폄하하니까 거기에 무슨 예술이 있겠어?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사실 뭐 아까 동굴 벽화 얘기하셨지만 그 예술의 기원을 얘기할 때 그 동굴 이야기를 이제 주로 많이들 하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책에서 이 동굴에 대한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 사실 이제 사람은 누구나 그 예술을 이야기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죽음이에요. 그 사실 이제 이 두 분 다 아름다우시지만 네. 그리고 또 아직 저에 비하면 정말 젊으시지만 네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은 그 사춘기 때의 열병 뭐 이렇게 넘기지만 사실 그럴 문제는 아니죠. 네. 그래서 철학자 가운데에는 그 죽음을 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죽음을 의식하게 되는 인간으로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인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할 때 이제 마주칠 수 있는 것은 자기와의 내면이잖아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의식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내면을 탐색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내면을 탐색해 들어갈 때 자신이 탐색한 것을 사람들하고 또 나누고 싶어 해요. 네. 저는 그런 것이야말로 그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 속, 자기 내면 속의 탐색, 파고 들어가는 것. 그런 걸 이제 은유적으로 동굴이라고 한 건데요.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이 만난, 그리고 캐낸, 그 동굴 속, 자기 내면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캐낸 광석. 네.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좀 요약해서 아주 그 주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어두운 동굴에 그려진 그 벽화를 마치 찾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 자기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캐낸 광석 그 자기 내면의 탐색 그런 과정들이 그 자기 안의 동굴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 그게 또 예술이다 이런 주제로 첫 번째 강연 제목은 예술은 동굴이다 라는 주제로 손석춘 선생님의 짧은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찍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그런 사회학자가 있죠. 인간은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삶은 인간에게 무서울 수밖에 없죠. 자연 속에 인간이 홀로 던져졌을 때 뭐 사실 사람은 너무나 약하잖아요. 무슨 맹수처럼 발톱이나 아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아주 두터운 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그 연약하죠. 그리고 그 사슴이나 영양이나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실 인간은 태어나서 돌이 넘 1년이 넘도록 돌 그게 돌잔치를 하잖아요. 그 움직일 수 없죠.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삶 자체가 지극히 불안한 이런 동물일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런 삶이 무서워서 이제 사회를 만들었다는 그런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의 통찰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 거기에 그치지 않죠. 아까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게 돼요. 죽음이라는 건 사실은 뭐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듯이 한계 상황이죠.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이제 사람은 이제 종교를 믿고 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해탈을 이렇게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는 과연 사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삶이 그 삶의 무서움이 해결돼 모두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그 속에 이제 침잠에 들어가기를 더 원한다든가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이제 여민증에 젖어든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나 또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것에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 속에 있더라도 그리고 종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삶이 허우룩한 그리고 죽음이 여전히 생각하며 전율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뭘까요? 저는 자기 삶을 새롭게 한번 창조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일 것 같아요. 네. 육체적인 삶이 부모로부터 얻은 것이라면 이제 새로운 삶, 거듭나는 삶이죠.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창조해내고 싶은, 새롭게 창작하고 싶은 이런 이제 욕망이 인간이라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볼 때 자기 스스로를 그 찾게 되죠. 가슴 속에 그 있는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는 동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동굴의 그 이미지는 단순한 은유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원시 시대에도 동굴 벽화가 있었잖아요. 그 발견된 게 이제 가장 오래된 게 3만 2천 년 전 프랑스 쇼베 동굴인데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지구상 곳곳 어딘가에는 아마 어떤 동굴 속에는 밝혀지지 않은 동굴 속에는 더 오래된 그런 벽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삶이 무서웠던 그리고 죽음이 두려웠던 이런 원시인들은 그 동굴 속에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작품을 남겼겠죠. 프랑스에서 지금 발견된 가장 오래된 동굴도 그 동굴 입구가 막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게 뭐 이렇게 없어 사라지면서 이제 들어가서 발견된 건데 그런 지구 어디 땅속 캄캄한 어딘가에 더 많은 예술 작품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은 높죠. 이제 사실 그 동굴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사실 그런 물리적인 동굴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도 그런 동굴들이 있는 거죠. 그 두 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두 분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내면 속에 무엇이 아마 꿈틀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발견해내는 것, 저는 이런 점에서 이제 예술은 그 자기 가슴 속의 동굴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삶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넘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돼요. 이제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는 지금 그 인터넷 시대이고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딘가 그 이 삶의 그 의미를 이를테면 잘 모르겠다던가 아니면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삶의 허무감 뭐 이런 것을 느끼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저도 사실은 벌써 제가 후배 상가까지 갈 때가 많아요. 40대 후반, 50대의 그 몸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른이 넘고 여든이 가까워져도 친구들이 하나 둘 이렇게 그 세상을 떠도 그 문상을 가면서도 그것이 자기한테도 올이라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답니다.
그렇죠.
자기는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우리가 이제 점점 한국 사회에 그 노인 인구가 많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한번 바쁘게 살아오신 많은 분들도 지금은 한번 이제 다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한번 예술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살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각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지나잖아요. 한국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많고요. 길고요. 이제 그래서 그 뭐 예술은 아까 이제 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지만 특정한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뭐 어떤 천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예술로 만들어 가고 싶은 자기 삶을 새롭게 창조해 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충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 우리 주변에도 늦가기로 이렇게 화가가 되거나 작가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선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늦가기가 성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이야기는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다른 가르침이 있는데요. 성불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를테면 뭐 성불을 추구할 때 자칫 오만해지기 쉬워요. 이미 달관했다든가, 이미 나는 뭐 어떤 경지를 했다든가. 하지만 늦가기에는 그런 게 없죠. 늦가기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늦가기가 성불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상당히 그 아주 적실한 그런 표현 같아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어렸을 때 그 10대가 되기 전에 혹시 자기 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꿈, 이를테면 뭐 화가가 되고 싶다든가 아니면 시인이 되고 싶다든가 아니면 소설가가 되고 싶다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저 자신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첫 소설을 발표한 게 41살 때예요. 제가 이제 소설을 쓰고 싶었던 것은 대학 시절이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뭐 군부 독재와의 싸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설을 잠깐 접어두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게 제 내면 속에서 뭔가를 창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현해 본 게 제 나름대로의 소설이었어요. 다행히 이제 많은 독자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게 1호로 번역이 되어서 도쿄와 오사카에 가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거기 동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니까 또 보람도 느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는 또 그 50이 넘어서 지천명의 나이에 사실 지천명이라는 뜻이 자기의 그 삶의 운명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의 의미를 그때 뭐 시작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0세면 딱 절반인데요. 새로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그 늦가기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불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걸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동굴, 자기 내면 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찾지 못해서 뭔가 늘 삶이, 인생이 또는 일상이 뭔가 지루하거나 또는 약간 허우룩하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그 내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무엇과 정면으로 한번 직시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가의 꿈 또는 화가의 꿈, 또는 뭐 작곡가의 꿈, 또는 가수의 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서슴없이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해나가시기를. 그래서 자기 가슴 속에 숨어 있는 그 동굴을 탐색하시기를. 그래서 자기 가슴 속에 숨어 있는 금강석을 캐보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서 예술은 동굴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와, 그 처음에 예술과 예술을 이야기하시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어떤 연계성이 있을 것인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실까 궁금했는데 사실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인류의 고민이라고 하면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그 의식 또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는 순간 삶에 대한 진짜 소중한 열망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창조하고 싶고 또 그 결과물이 네. 이제 예술로 표현되는 것이다. 네.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네. 뭐 꼭 그게 미술 작품이나 또는 음악 작품이나 또는 문학 작품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내면 속의 자신과의 어떤 탐색 네. 많이 하신 편이세요? 동굴 많이 들어가요?
아니, 저는 뭐 코 파는 거 보고 동굴 탐험 많이 한다고 한다면 하겠습니다만 저 지금 오늘 말씀 내면 속에 있는 동굴 탐험 이 네. 말씀을 하셨는데 아 점점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얘기를 들으면 청춘 예찬하는 말보다는 이렇게 뭐 늦깎이가 성불한다 뭐 크게 쓸 사람은 세차게 흔든다 이런 네. 이런 류의 얘기들이 더 좋아요.
아, 우리 네. 같은 세대 됐구나.
그래서 네. 오늘 저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 너무 그렇게 모든 것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봤을 땐 너무 모든 것들을 크게 보고 겁내했었구나. 예술도 그렇게 무서워할 만한 것은 아니구나.
네.
요거 하나 또 깨우치네요.
그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그 어린 시절에는 그 학습되지 않은 그 자기만의 순수한 어떤 열정이나 소망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승환 씨의 물어본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가사에 그런 비슷한 게 나와요. 그 뭐 어렸을 적 그렸던 너의 모습과 지금 많이 닮아있니?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알지만 감히 지금 어떻게 너무 늦었어. 근데 이제 늦깎이라는 설명을 아주 싱그럽게 설명을 해주셔서 누구라도 지금 당장 예술가가 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아, 근데 그 만약에 그 자기 안의 동굴을 탐사하는 작업이 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일단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네.
일단 혼자 침잠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고 행여 그런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거기서 만약 그렇게 하면 뭘 발견하게 될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 네. 그 아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슴 속에 그 시인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아까 두 분 다 네. 있었다고 했죠? 네. 그 연애할 때 그 시인이셨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 그리운 사람이 이렇게 그려질 때 화가였죠.
네.
그리고 아, 기분이 아주 그 좋아서 네. 뭐 이렇게 들썩들썩할 때 그거는 뭐 음악가이고 춤꾼이고 이렇게 되죠. 아주 기분 좋을 때 음악 들으면서 저절로 이렇게 춤추게 되지 않나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냥 막춤이죠.
네.
네. 근데 그거 역시 예술이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그냥 주어져 있는 인생을 그대로 그냥 관습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그러더라도 그 속에서 뭔가 자기 안에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실 때
네.
끄세요. 텔레비전 드라마 끄시고요.
네.
한번 자기와 이렇게 만나보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텔레비전 드라마 다 사실은 뭐 이렇게 다 함부로 그 매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네. 한국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드라마가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긴 하죠.
제가 네. 이제 그 관련 쪽을 연구하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드라마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전부 비현실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뭐 무슨 부잣집에 그래, 뭐 가난한 집 뭐 이렇게 서로 연애를 네. 하거나 아니면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이 주류인데 이런 것 속에 자기 인생을 탕진하지 마시고요. 저녁을 되찾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저녁 시간을 텔레비전 드라마 줄이시고요. 자기와 만나보시기를 그리고 또 공연이 이렇게 술 마시지 마시고 자기와 뭐 이렇게 직면해 보시기를 뭐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저는 제 안에 내면에 있는 동굴과 그 만나게 되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네. 그 예전에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있었죠. 그 하덕규 씨가 쓰신 거기 이제 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탐사를 하면 할수록
뭐지 나는
얘는 누구야 막 이렇게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아서 기분 좋고 굉장히 설레는 일일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무튼 좀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예술의 동굴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인간과 예술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낮은 산에서 나온 손석춘 선생님의 책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들려드리고 올게요.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들려드렸습니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손석춘 교수님 남정미 씨와 함께 인간과 예술 또 예술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주 제목이 긴 책이죠.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 그림, 노래, 시.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술이라고 알고 있는 그 장르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림부터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람은 왜 무언가를 그릴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물 조각상부터 이야기를 선생님 풀어나가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그 지금 저희가 사실 보이는 라디오면 이걸 직접 보여드리면서 텐데. 하면 정말 쉬울 텐데 네. 좀 설명하고 저희가 나중에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예,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충청북도 두루봉 동굴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해맑은 얼굴상이라고 일단 이름을 지었는데요. 한국 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 작품으로 꼽는 인물 조각상이고요. 이게
네.
사슴 뼈 조각을 쪼아서 만든 얼굴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희 그 왜 가장 아이들이 많이 그리는 얼굴 있죠.
그래요.
완두콩처럼 눈 쿡쿡 찍고 입 해 세모 거꾸로 된.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장난친 것 같이 그려놓은.
이렇게 굉장히 근데 귀여워요. 뿅아리 같기도 하고 이 그림이 코는 만들지 않았지만 눈과 입은 뾰족한 색이계로 또렷하게 이렇게 파놨습니다. 조각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볼록한 면을 얼굴로 삼아서 오른쪽 눈은 두 번 콕콕 오른쪽 눈이 좀 더 크네요. 약간 성형할 때 확대한 거죠. 네, 왼쪽 눈은 한 번을 쪼았고 입은 다섯 번 정도를 쪼아서 이게 벌린 듯한 느낌의 입의 모양. 그리고 아래 턱과 귀도 형상화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 지금까지 그 프랑스 쇼베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가
네.
3만 2천 년 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뼛조각, 사슴 뼛조각에 새겨져 있는 얼굴상, 이건 20만 년 전이에요.
그래요.
그러고 보면 그 사이에 무려 17만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를 그 사람이 어떤 그냥 뼛조각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를 형상화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술 본격적인 형상화의 시작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이름을 해맑은 얼굴상이라고 맞아요. 붙이셨잖아요.
아, 네.
네. 그건 네. 어떤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냥 학자들은 사실 이걸 소형 인간상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네. 너무 딱딱해 보여요. 이제 보면. 어떠세요? 그 박혜진 앵커 어떠세요? 이렇게 해맑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되게 순박해요.
네, 그래 보이죠?
아이 같은 네. 느낌이 네. 있어요. 네. 귀엽고.
예, 순박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이 그림을 오래 보고 있으면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20만 년 전에 그 원시인, 그러니까 자꾸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사실 저는 이 책에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예. 이렇게 내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 원시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원시적인 인간들이 얼마나
많죠.
많나요?
맞아요. 예,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예술가죠. 네. 이 예술가는 왜 사슴뼈 조각에 이렇게 그렸을까? 아주 작게 형상화를 했을까? 아마도 이걸 이렇게 만든 이 사람은 이거를 자기 가슴 속에 품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우리가 지갑에 왜 가족 사진 넣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예술적이죠. 사실 그런데 이제 눈 그리고 눈이 차이가 있죠. 아까 우리 남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데 성형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걸 해맑은 얼굴상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부르자라고 한 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대시대에 워낙 성형시대잖아요. 네. 또 그리고 사람들이 글쎄요. 이거 역시 이제 저의 편견일 수 있는데 크레용 같은 얼굴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좀 이 얼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 얼굴이 아닌 그 상당히 분위기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요. 네. 혹시 그 이걸 새긴 사람 그리고 이거를 아마 가슴에 품고 다녔던 사람에게는 이 모습은 어쩌면 아주 순수했던 어떤 여인 또는 연인
네. 네,
아니면 또 아주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아주 순박하고 귀여운 자기 아이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이렇게 이 눈은 사실은 윙크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한번 또 이렇게 웃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해맑은 얼굴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 네. 이거를 세계 학계의 최초의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이름도 좀
그래요.
다르게 붙이는 맞아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해본 겁니다.
저는 해맑은 얼굴상 보면서 굉장히 익숙했어요. 우리 아이가 거기다 이제 부처님기까지 붙여주면 제 네네. 얼굴이라고 늘 주장하는 그런 아이가 집안에 하나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서
네. 여기 귀도 있잖아요.
네,
사실
네, 귀도 네. 있고 와 그러니까 정말 그 고대 우리가 이제 아까 원시인이라고 그 명명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왜 우리가 갖느냐 하면 어떤 근거 없는 약간 우월의식 그러니까 현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것이다.
자꾸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표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고 대신 방식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우리가 미술사라는 것도 있는데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그 삶과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해져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정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네.
예.
네, 그 삶과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해맑은 얼굴상처럼 이렇게 된 거 역시
네.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좀 멈춰보고 싶은 거 아니었을까요?
아.
그리고 자기가 떨어져 있더라도 자기가 그거를 갖고 있는
네.
이러면서 늘 생각하는 또 모르죠. 이분이 뭐 예전에는 그 시대에는 일찍 이렇게 운명하시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것은 죽음 앞에선 자기의 추억으로 네. 예술적 형상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동굴 벽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런 동굴 벽화 속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 담아냈다는 걸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동굴벽화의 소를 이제 아주 크게 형상화해 놓았잖아요. 사실 그때 그 소는 뭐겠어요? 원시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식량을 구하는 거일 텐데 요즘에도 왜 그 저 아프리카 그 동물들 보면 사자가 그 저 사냥 잘 못하잖아요. 그 사슴이나 뭐 얼룩말 쫓다가 그 실패하는 그런 확률이 많잖아요. 실제로 많답니다. 사냥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를 그려놓고 사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뭐 이런 것일 수도
약간
있는 거죠.
주술적인 예.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네, 느낌. 그것은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커다란 맹수 같은 걸 그려놓는 그림도 있어요. 동굴 벽화에. 그것은 저 동물에 대한 경계심. 이제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네. 뭐 이런 효과도 있겠죠.
아, 근데 그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림 보면서 와, 진짜 저 그림 멋있다. 아, 저건 정말 위대한 작품이다. 진짜 잘 그렸다. 이렇게 감탄을 할 때 보통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이런 찬사들이 나오는데 뭐 그리고 미술의 미자도 아름다울 미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작가들이 예술가들이 아름답지 않거나 못생기거나 추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둡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좋고 예쁜 것만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그 미에 대해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예술가들이 그렇게 그렇지 않은 거, 아름답지 않은 거, 추한 거, 못생긴 거 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예술로 형상화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뭐 아주 그 적절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뭐 아마도 청취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그 피카소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파블로 피카소는 사실 20세기 최고의 그 화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 중에
네.
투우사의 죽음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투우사의 죽음은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네.
이 그림이.
아주 잔혹하죠.
네, 아주 잔혹합니다. 그렇다면 피카소는 왜 이런 잔혹한 그림을 그렸을까? 피카소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아주 확인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피카소가 남긴 글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네.
파블로 피카소는 그 투우장애를 그렇게 자주 찾아다녔대요.
네.
투우장을 자주 타는 사람은 사실 피카소 말고 어네스트 헤밍웨이도 자주 찾아다녔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두 사람이 투우장을 자주 찾은 이유는 투우장에서 상과 죽음이 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이 피카소가 그린 투우사의 죽음을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투우사 얼마나 멋있게 차리고 그리고 수많은 그 꽃을 던지는 여성들의 눈길을 의식했겠어요.
네.
하지만 바로 몇 분 후에 자신의 목이 이렇게 비참하게 잘려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피카소 그리고 헤밍웨이 뭐 이런 그 화가와 작가들은 이 투우장에서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창작에 대한 열망 이런 거를 다시 충전시키고 오는 일상에서의 이런 상과는 다른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극 뭐 이런 것을 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잔혹한 그림을 그린 이유도 사람들에게 봐라 이렇게 상과 죽음이 우리들 일상 속에
같이 있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다시 이제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쓸데없는 호기심이나
네.
잡담 이런 것 속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확인 그리고 삶을 탕진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이런 걸 한번 환기시켜주는
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잔혹한 그림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예술의 기원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 1부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의 참여를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인간과 예술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신 손석춘 교수님의 책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뵐게요. 중2 때까지는